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은혜 집사님과 이수인 자매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제가 얼마 전 아라비아의 전래 동화를 하나 읽은 것이 있어요. 굉장히 재미도 있고 교훈적이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인지 무척 궁금하네요. 저희들에게도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죠. 한 상인이 낙타에 짐을 잔뜩 싣고 물건을 팔기 위해 사막을 건너고 있었답니다. 혹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보내주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알고 계신가요?
그럼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추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셨잖아요.
사막도 광야처럼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지 않나요? 아마 밤에는 북조선의 가장 추운 겨울 날씨보다 훨씬 더 추울걸요?
맞아요. 그래서 아라비아의 상인은 두꺼운 가죽으로 천막을 치고 천막 안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 상인의 낙타는 사막의 추운 밤을 고스란히 느끼며 오들오들 떨고 있었대요.
낙타가 너무 불쌍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상인이 낙타를 아껴두지 않았네요.
그런데 이 낙타는 아주 꾀가 많았답니다. 앞으로 길게 내려진 천막 문을 살짝 들고는 고개를 들이밀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인님, 바깥이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장막 안으로 고개를 조금 넣으면 안 될까요?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어요.
뭐 고개를 들이미는 것쯤은 안 될 건 없겠지. 그렇게 하도록 해라.
주인은 낙타의 부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허락했죠. 그런데 잠시 뒤에 또다시 낙타가 주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주인님, 고개를 장막 안으로 넣었더니 코와 입은 따뜻한데 어깨가 너무 춥네요. 그러니 제 어깨와 앞발만 장막 안에 놓게 해주세요.
주인은 이번에도 낙타의 부탁을 허락하며 대답했어요.
뭐 아파서 쓰러지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렇게 하도록 해.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낙타가 슬그머니 주인에게 다가오더니 자신의 몸을 장막 안에 들여놓게 해달라고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 제발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머리 아우개까지는 따뜻한데 제 몸이 추워서 떨고 있어요. 뒷몸도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어요.
내 뒷몸까지 들어오면 이 천막 안은 남는 자리가 별로 없겠지만 나는 관대한 주인이니 내 말을 들어주지.
이제 낙타의 몸이 거의 다 장막 안으로 들어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뒷발이 얼 것 같다면서 뒷발도 장막 안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또다시 졸라댔어요. 주인은 이번에도 허락해 주었어요. 그러자 낙타가 또다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인님. 그런데 이 천막은 우리 둘이 같이 있기에는 너무 좁네요. 주인님께서 천막 밖으로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배은망덕한 낙타였네요. 주인이 배려를 해서 천막 안에 들어와 따뜻하게 있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주인을 내쫓으려 했네요.
참 괘씸하죠? 여기서 주인은 우리 인간들을 이 낙타는 우리의 죄를 비유한다고 해요. 우리의 생활에 죄가 조금이라도 들어온다면 결국 그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거라는 의미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나 봐요.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에 마음을 놓다가 어느 틈에 보면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네요.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에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마음을 놓고 있다가 어느 틈에 슬그머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아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발전이 없는 걸까요? 늘 죄를 저지르고 그 죄 때문에 쩔쩔매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면 또다시 마음이 나태해져서 죄를 짓고요.
맞아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부끄러우면서도 그럼에도 저를 버리지 않고 잡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모두가 비슷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의 전투 이후 마음이 또다시 안이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앞서 얘기한 이야기 속의 주인이 낙타에게 속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의 거주민에게 속는 일이 생겼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다음엔 그 땅에 누구와도 조약을 맺지 말고 모두 쫓아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그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두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의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구정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봉하여 멸하시나니
요한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만약 가난한 사람과 혼인하여 그들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멸망시키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신 것이 너무 잔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나안 백성들의 죄가 너무도 크고 잔인했고 악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죄는 가나안 땅마저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도구로 선택이 되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강하거나 훌륭하거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은 숫자였음에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의 선조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을 아셨고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올 것을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그들과 언약을 하거나 결혼 관계로 묶이지 말 것을 명령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소식을 들은 대부분의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이고자 하였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아 넘어간 것이군요.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상대가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 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 성경 속에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던 그 현장으로 가볼까요?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날가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똥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돗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유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사가 곧 그들과 하치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랴앗 요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긷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말씀에 나온 대로 헷사람과 아모리사람과 가나안사람과 브리스사람과 히위사람과 여부스사람의 왕이 이 일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함락이 된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걱정이 많았을 것 같아요. 강력한 적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 왕이 고민했겠죠.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마음이 녹을 정도였다고 말했던 게 생각나네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것까지 듣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죽지 않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썼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기로 꾀를 냈어요. 기브온 족속은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미기를 했어요.
오래돼서 헤어진 것 같은 전대와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실은 나귀를 끌고 발에는 아주 낡아서 해진 신을 신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걸어온 것처럼 꾸민 것이었답니다. 낡아진 옷을 입고 음식도 오래전에 만든 것처럼 보이게 곰팡이가 핀 떡을 준비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친 기브온 족속은 길갈로 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처음 묵었던 길갈이라는 곳과는 다른 곳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온 길갈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축복과 저주를 낭독하는 의식을 행했던 그리심산과 에벨산 사이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찾아와 말했어요.
우리는 저 멀리서 이스라엘과 약조를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수상하게 여겼죠. 갑자기 찾아와서 뜬금없이 약조를 맺자고 하니 누가 봐도 수상했죠.
아니 너희는 아무리 봐도 이 근방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를 할 수 있겠어?
아닙니다, 여호수아님. 저희는 당신의 종이 되려고 왔습니다. 제발 저희와 약조를 해 주십시오.
여호수아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상해서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서 온 거지?
저희는 아주 먼 땅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헤스본 왕 시헌과 바산 왕 옥에게 하셨던 일들에 대한 서문을 듣고 찾아온 곳입니다.
사실 기본 족속이 가장 최근에 들었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하셨던 일이었어요. 그 일에 대해 듣고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온 것이었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다가는 자신들의 거짓말이 들통날 테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딘가 찜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계속해서 주의를 주시고 경고하십니다. 무언가 마음속에 꺼림칙한 느낌을 주시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말했어요.
저희가 너무 먼 곳에서 출발해서 집에서 가져왔던 뜨거운 떡은 말라버렸고 곰팡이가 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포도주를 담았던 새 가죽 부대도 찢어지게 되었고 입고 있는 옷과 신발도 너무 오랜 여행으로 인해 낡아졌어요. 이걸 좀 보십시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서 기본 사람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그 어떤 민족과도 조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게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앞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큰 코를 다친 일이 있었는데도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고 말았네요.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볼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경건하지 못한 인간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과 우정을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요, 나의 삶 가운데 위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절대로 말도 하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전도 대상자들이고요,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말만 믿어서 생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봐야 하지요.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과 화친하고 살려주기로 언약을 맺고 회중의 족장들은 그것에 대해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3일이 지나고 나서 기브온 족속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기브온 족속의 성읍에 이르러 보니 너무도 가까웠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족장들은 너무도 화가 났을 테고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부끄럽고 자괴감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칠 수도 없었어요.
비록 기브온 족속의 거짓에 속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언약이기에 족장들은 약속을 지켜야 했어요. 어쨌든 자신들이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던 것이죠.
약속을 지키는 대신 기브온 족속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나무도 패고 물을 긷는 일을 시키기로 했어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가까운 곳을 거주하면서 먼 곳에서 왔다고 거짓말로 속인 대가로 영영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긷는 자가 되어라.
이에 대한 기브온 족속의 태도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성실했어요.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의 손에 있으니 그 뜻대로 행하십시오.
기브온 족속이 저렇게 반응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하게 된다면 전쟁에 져서 생명을 잃을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요. 바로 뒤에 여호수아 10장에서 기브온 지역은 엄청 큰 성이며 아이 성보다 크고 사람들도 모두 강하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하셨던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함을 듣게 하셔서 두려움을 갖게 하셨나 보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의 땅은 나중에 베냐민 지파에서 차지하게 되는데 이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나중에 사울왕의 조상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장작을 베고 물을 깃던 기브온 족속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나왔네요.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을 찾아와 돕기도 했어요.
또 느헤미야 3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할 때도 함께 했어요.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야다와 메로노스 사람 야돈이 강 서편 청덕의 관할에 석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증수하였고. 아멘.
기브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깨를 내고 거짓말로 약조를 맺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종이 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경건한 영향력을 흡수해서 나중에는 다윗 왕의 부하가 되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기도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실수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돌리셔서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까요.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실수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실책이었지요.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오히려 기브온 족속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또 다른 기회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아직 어린 아이들은 자신의 실수에 굉장히 민감해서 잘못을 저지르면 크게 낙담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많을 거예요. 자신을 아끼는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네, 그럴 때마다 자녀들의 실수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세요. 자녀들의 실수를 이용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너그러우심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북초선 신자 여러분, 신방 예배 함께하는 조바울 목사입니다. 우리 예언 자매님, 미수 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잘 지내죠? 이제 우리가 서늘한 우리 가을 바람이 불고 있는데, 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두 분은 누군가를 이렇게 비판? 그렇게 했다가 혹시 좀 어려운 당한 일이나 낭패를 본 일이 있으면 나눠줄래요?
네, 저는 이제 북조선에서 학교 다닐 때 이제 주마다 한 주에 한 번씩 이제 비판하는 시간이
그쵸.
있는데
맞아요.
그때 제가 정말 누군가를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쉽게 생각한 거죠. 쉽게 생각하고 그 친구를 비판을 했다가 다음에 이제 제가 되돌려 발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구나. 네. 우리 저기 미수 사매님은요?
저는 그 좀 쉽게 말하면 친구를 좀 안 좋게 좀 깎아내리는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없는 줄 알고 말했거든요. 근데 바로 뒤에 있어서 너무 내가 실수를 했구나라는 걸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함께 동행이 계셨구나.
네.
그걸 아는데도 다 참 당황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내용은 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마음 담아서 신방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내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미소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함께 떡을 떼며 어려운 사람을 보면 구제하고 적극적으로 도왔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신들과 삶이 다르고 특이하고 바보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세요.
아멘.
또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됨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됨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북조선 신자와 남조선 신자들이 마음을 아파요. 모세와 같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우리 신방 공동체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적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5절의 말씀 예언자매님 미소자매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회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판하지 말라네요.
네, 맞아요.
제목부터 무지 찔리는데요.
맞아요. 시작부터 회개의 영이 마구 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순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7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렇게 늘 우리가 우리 삶의 내 옆에 두고 묵상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새겨야 될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그냥 슬쩍 간과하고 지나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잘 새기고 내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신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네.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비판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많이 하게 되는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미소자매님이 참 이야기 잘해줬어요. 우리가 살면서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기억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입, 요 입이에요. 우리가 참 관리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사람의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잖아요. 지옥불의 혀에서 나온다고 얘기 할 만큼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우리의 입에 달려있다는 거니까요.
맞아요. 아무리 큰데도 그 배의 운전대 역할을 하는 키는 작잖아요.
그쵸.
그 작은 키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큰 배가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한다고 얘기했던 게 생각나네요.
예, 두 분이 이야기 참 잘해줬어요. 결국은 우리의 입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입의 기능이 뭐가 있겠습니까?
입의 기능은요, 먹는 거, 말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더 있을까요?
네, 맞아요. 예언자매님이 이야기 참 잘해줬는데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먹는다라는 거 막 입이 땡기죠. 그런데 입이 땡긴다고 아무거나 막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위장병이 생기는 거죠. 몸에 안 좋은 걸 먹게 되고 단 걸 많이 먹으면 건강을 그만큼 잃게 되고 우리 육체도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먹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때로는 아무리 먹고 싶어도 몸에 좋은 것이 아니면 거를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입이 원하는 대로 살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입이 원하는 대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것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먹는 것으로는 육체가 망가지고 말하는 것으로는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미소자매가 표현을 너무 잘해줬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먹고 말하는 것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드네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이 비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발 좀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시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가지 말씀을 잠시 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비판하면 나도 비판받는다. 비판하면 나도 비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중에 누군가로부터 비판이나 비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맞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입이 근질거려서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언 읽어줄래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군가를 판단하면 나도 판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세상 살면서 이렇게 막 누구를 보면 비난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보일 때 그것을 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험담해서는 안 된다는 거네요. 반면에 말씀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장점을 말하면 우리도 늘 칭찬을 받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아요. 그것이 놀라운 비밀이라는 건데요. 칭찬은 말하는 대로 메아리에 갔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야호 그러면 저쪽에서도 야호 그러면서 나한테 화답이 온다는 말이에요.
너 참 잘했다. 그러면 저쪽 산에서 또 너 참 잘했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네요. 내가 욕해봐야 나한테도 욕이 돌아오는 거고요.
네.
우리가 말한 대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단순한 원리인데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자꾸만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인 자리에서 누구를 실컷 비난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똑똑한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판단력이 뛰어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순간 맞장구를 치지만 집에 돌아가면서 야, 저 사람이랑은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어디 가면 내 욕도 저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비난하고 욕하면서 신나서 얘기하는 그런 자리는 제일 어리석은 자리란 말이에요. 늘 모이면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 모이게 되면 그런 자리는 다음부터 안 가는 게 지혜로운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면 결국 내 주위의 사람들은 하나하나씩 떠나가고 남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 알지만 자꾸 잊어버리니까 실수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면 나도 똑같이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기억하면 말을 조심하게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함께 노력해봅시다. 한 주간 동안 비난하는 소리는 일절 안 한다. 칭찬하는 소리는 할지언정 비난의 소리는 일절 안 하겠다. 그냥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아니라면 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지혜로운 선택인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 칭찬할 게 없는 것 같은 사람조차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눈에는 정말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악한 사람이 변하여 선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무능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는 보는 대로 말하려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칭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칭찬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당신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너는 그런 사람이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그렇고 이웃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모였을 때는 그렇고 당신은 참 사랑이 많아 라고 말해보세요. 사랑이 없어도 사랑이 많아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라는 거죠. 정말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말에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권세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녀를 향해서도 살리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변화시키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말에는 좋은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이쁘게 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승리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받는 존재가 되는 방법을 잊지 마시고 말을 이쁘게 하시고 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은 차라리 말하지 말고 살라는 거죠?
맞아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말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거의 뭐 보니까 하루에 쓰는 단어가 남자는 8천 단어인데 여자는 뭐 2만 단어라는 통계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단 차라리 과묵한 것이 축복입니다.
말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아니면 안 하는 게 낫고요.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내면 나중에 주워 담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절대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북조선에서는 공식적으로 허상 비판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절대 비판하지 말아야 하나요?
물론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북조선은 정말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럴 땐 진심, 마음을 담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가벼운 내용으로 지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정해진 호상 비판 시간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일상의 자리에서는 비판하지 않기로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은요. 자기를 돌아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보지 않고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에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을 돌아보는 기준은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나를 돌아보는 기준이란 사실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하는 것이군요. 거울로 내 얼굴을 비춰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잘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면 빗질을 다시 하기도 하고 또 얼굴에 먼지가 묻어 있으면 그걸 닦아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인데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요, 내 삶이 보이기도 하고 나의 미래가 보이기도 합니다. 또 말씀을 많이 묵상하다 보면은요, 제일 중요한 거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순간순간 듣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성경보다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돌아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요즘 세상은요 법도 없어요.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그게 괜찮다고 한다면 그 세상 잣대로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탄의 작품 아닌가요?
맞아요. 세상의 기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요,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중적이지 않아요. 중간에 껴있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모든 게 아주 명확하단 말이에요. 애매한 부분이 없어요. 그냥 분명한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 예언자매님 읽어줄래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성경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 말씀이 딱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뜻은요. 남의 작은 약점은 너무나도 잘 보이는데 내게 있는 큰 약점은 보지를 못해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막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누가 내 얘기를 하면 왜 사람을 비난하느냐고 그러고서 따진단 말이죠. 남을 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부터 잘 봐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미수자매님이 읽어줄래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외식하는 자란 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아,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르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나쁜 놈인데 아닌 척하고 남이 안 볼 때는 죄짓고 엉망진창이면서 깨끗하고 거결한 척만 하니까요.
그런데 비판하는 것과 지금 예수님은 연결해서 비난하는 소리, 이 소리를 외식하는 자의 소리로 듣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말 한마디 내가 비판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비난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통해서 내가 외식하는 자인가 아닌가 이것까지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인데요. 결국 모든 문제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야기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절대로 타인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우리 모든 신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아니면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자들은요, 입술에 혀에 권세가 있어요.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사실인데요. 이 사실 기억하셔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우리 예언자매님, 미소자매님 나눠줄래요?
목사님, 저는 오늘 나눔을 하면서
네.
마치 저한테 꼭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아,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 말씀이 아,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사실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참 많잖아요. 저도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왔고 네. 뭔가 정말 내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빼려고 했던 그런 나의 지나온 생활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고요. 우리 입술에 지혜가 늘 필요하다는 게 말씀에도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씨를 뿌리나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가 정말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나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걸 오늘 좀 많이 느낀 것 같고요. 말씀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붙들고 나의 기준이나 나의 판단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 적혀진 이 말씀을 잣대로 삼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 한 주간도, 정말 비판이나 정죄나 판단보다 칭찬하는 네. 좀 더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한 주를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붙들고 격려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는 네. 한 주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데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수자매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꼈던 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돌아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평소에는 칭찬이나 격려보다는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제가 좀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은 기존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잘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변화는 감사합니다. 저희 두 분의 말씀의 공동점을 보면 이 말씀을 적용을 좀 이런 비판하지 말라 이런 거면은 다른 사람한테 먼저 적용을 많이 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을 오늘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나부터 적용하자. 나부터 성찰하자. 나를 돌아보자. 이런 얘기를 두 분이 많이 하셨는데 두 분이 하신 이유는요. 우리 모든 공통점인 것 같아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를 먼저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또 우리 가운데 지키시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주님의 사랑이 크고 크십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하지 않고 늘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삶 속에서 죄를 범하며 죄와 법도하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욕망을 쫓아 살고 있는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셨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베풀고 있는지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돌아볼 때마다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이 부끄러운 마음과 연약한 마음 다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절대로 다른 사람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또한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아니면 하지 않는 우리 모든 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입술과 혀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 말 그대로 된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셔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신방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감화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신방예배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북조선 형제자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